VOA 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당초 이 목표를 1년 안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아직 시간표를 시작할 출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서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단계에 이를 때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의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 의사를 나타냈다고 로 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어제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애틀란타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카터 전 대통령이 올해 94살의 고령으로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움을 희망할 경우에 미국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에도 방북 의향을 밝혔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오늘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수출액은 13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이래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월의 수입 규모 역시 13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달에 392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4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해관 총서는 교역 지표 악화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 영휴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고의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우리는 사육에 침묵하는 조용한 양이 되길 거부한다면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화웨이사가 전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인 권리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전국 15개 주에서 어제 오후 5시쯤에 정전이 발생해서 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날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몇 시간씩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정전이 국가 정전 사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지시한 일종의 전력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7년간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간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가 불과 2%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도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무려 26%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27.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약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관측된 움직임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연구시설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약간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시설 유지로 보이는 차량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한국 국방부는 동창리 발사장과 산음동 연구단지 등을 미 정보당국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켜보자며 약 1년 내에 알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7일 폭스 뉴스 방송에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언제 일정이 잡힐지 어떻게 해결돼 갈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시간을 보내면서 올바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합의는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를 대가로 하는 북한에 의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매우 광범위한 제재 해제의 대가로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거의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빅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로 귀결될 빅딜을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야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두기 위해 최후의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의 마지막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정보를 확보하는 많은 방안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만일 북한이 이 방향을 택한 것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6일 보스턴 헤럴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진정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집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해 일종의 대기 상태에 있다며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면 세계와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도 그 문을 열었고 아직도 그 문이 열려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결렬이 더 낫다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 폐쇄를 대가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위한 혜택을 먼저 앞에 놓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를 뒤에 두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 같은 방식은 좋은 합의가 아니라며 심지어 하노이로 가기 전에 그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이 그 이상 제안할 용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지 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김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무엇을 들고 돌아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은 여전히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ut our message here publicly and privately for that matter is we're ready. We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과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과 북한의 모든 대화에 대해 논의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이고 또 비공개적인 입장은 우리가 준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에 있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서 관측된 규모 2.1의 인공지진이 무기 실험 등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엔 관련 보도를 접했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기 실험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I've seen those reports. We're aware of them. I have no evidence.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관련된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보 사안과 더불어 이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선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폐기하는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간표라며 그 일종의 윤곽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의 추진 요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 미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달성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선 1년 조금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온전히 믿고 있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미국 정부는 이 목표를 1년 내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그 시간표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365일이라는 제한에 묶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시간이 아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달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가 북한 측 대화 상대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일부 핵심 핵연료 주기와 모든 핵물질, 핵탄두에 대한 제거와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파괴하며 그 외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방향을 주민들 쪽으로 재조정해 이것이 북한의 영구적인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정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얻고 적대감과 전쟁으로 규정된 두 나라의 70년 관계를 마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 그 어떤 누구도 스텝 바이 스텝, 즉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든 다른 조치들의 조건으로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접근법은 점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늘려가는 과거 협상의 특징들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최소한 양측이 표면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와 6자 회담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겐 밝은 미래가 앞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마치며 밝힌 것처럼 미국과 북한은 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여러 간극들을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차원에서 중요한 의견 교환을 이룰 수 있었다며 최소한 선택 범위를 나열하고 문제들을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선 북한 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맞출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어느 정도 북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북한이 평화적인 위성발사 시설로 내세워온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초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리는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관측된 재건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와 이번 재건 사이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약속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면서 동창리 시설은 북한이 폐기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던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동창리 발사장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중 일부일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전체 핵시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해 폐기를 주장한 이후 핵실험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미국 측의 검증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협상 재개를 강조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틀 연속 실망감을 표명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발언의 톤으로 미뤄볼 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일에 이어서 어제 7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6일에는 복구 활동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어제는 그런 전제 없이 조금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내 움직임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 표명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추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전도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의 결과라는 건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의 반대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개인적 유대 등을 강조하며 회담을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이 미북 협상 중단으로 이어질 정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망했다며 조금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추가 회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도 일단 긍정적이죠?
예,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조차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열려있다는 겁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몇 주 안에 평양에 실무팀을 파견하기를 희망했고요.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어제 언론 브리핑을 보면 미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화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 당국자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제재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할 것임을 강조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강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폼페오 국무장관이 확인했던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 방침을 밝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입장은 지난 1월 31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폼페오 장관은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비건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강조한 대로 우리는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앞서 폼페오 장관이 밝힌 입장과는 분명 다릅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예, 회담 직후에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밝힌 것 외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움직임이 그것인데요. 앞으로 사태 진전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된 형태의 훈련을 실시키로 한 미국과 북한의 결정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받은 미 상원 외교위원들이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추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회담 결렬 직전 모호한 범위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의원들을 이종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기 전 들어온 북한의 마지막 제안은 영변 핵시설 폐기였다고 확인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were shocked because somehow they thought that their offer of Pyongyang was sufficient. And it rightfully was not.
메넨데즈 의원은 7일 VOA 기자 만나 하노이 회담 불발과 관련해 북한은 연변 핵시설 폐기 제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충격을 받았고 그 제안은 마땅히 충분치 않았다며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제안했던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의 마지막 제안이었지만 심지어 영변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지조차 그 범위가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CNN 방송이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 위기에 놓이자 북한이 합의 성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는 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들은 지난 5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협상 결렬을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들은 바 없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그런 제안을 내놓으면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not heard that. I think with the offer that Kim Jong-un put on the table to President Trump, it should have been very clear to them that.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직전 막바지 조율을 위해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후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김정은 아래서 일하는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일한 결정권자는 김정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직까지 약속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금 행동은 몇 년 전과 다른 게 없다며 비핵화 전까지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추구하고 무거운 제재를 재가동하는 등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타무달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측에 대한 이해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If I have any criticism of this president is he doesn't go in prepared. He does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In fact, the thing that's the most worrisome is he doesn't even listen to his own intelligence.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없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라며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비건 대표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직후 하노이 회담 불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실수했다며 북한은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같은 포괄적 거래를 즉각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것은 실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뜬 것이 다행인 이유는 정상회담에 기대지 말고 협상가들에게 이를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상원 외교위원들은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가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미국을 괴롭혀 진정한 양보도 하지 않고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Kim wrongfully believed he could bully the United States into lifting sanctions without making.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김정은과 그의 억압적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벌여야 한다며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의 대북 전략을 모르겠다며 북한과의 외교에 자신은 늘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미국은 지속적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7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함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은 요구했던 제재 해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미 압박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핵분열성 물질과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일각에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기간 8개월 사이에 북한이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talk about how they produced more material between Singapore and Hanoi.
차석자는 이어 미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은 연락사무소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 완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면서 이를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제재 해제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It fell apart and so over sanctions. So I think sanctions advocate has a point here.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은 제재 때문이며 제재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말대로 북한은 진정으로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thing we do early on should be reversible. We should have snapback provisions, whatever you need.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제재는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대의 주요 부품 복구를 계속해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석자는 지난 6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궤도식 이동 구조물, 연료와 산화재 저장고 지붕들의 재조립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는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취한 완만한 해체에서 복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석자는 이어 동창리 발사장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은 아니지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North Korea is not permitted to launch satellites.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따르면 탑재물을 궤도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oo early to draw any conclusions about whether this spells the end of negotiations or this is just kind of some
북한이 협상을 깨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한 움직임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여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어스 대사는 이어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하고 가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조만간 대북 제재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의 하나로 유엔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핵심 제재들을 부과한 주체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context of the various talk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roadening the
북한이 연관된 다양한 대화에서 논의의 주제를 확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다루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출석해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 평화에 필수적이고 이 같은 사실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라는 대화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can also help the talks attain the overall objective of lasting peace and security.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번 4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봄에 열린 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른 조치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오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1일에는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가운데 62%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고 47%는 연락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의 소득 수준이 일반 국민의 65 내지 70%로 낮은데도 고향의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송금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7일 한국 내 탈북민들의 경제사회 통합 상황을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414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많은 탈북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북한의 가족에게 계속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1.8%인 256명이 북한에 송금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7%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금을 받는 대상은 형제자매가 37.5%, 부모 31.6%, 자녀 12.3%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에 송금한 125명이 1회 송금한 평균 액수는 277만 원, 미화로 $2,450에 달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2천여 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북 송금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중국 내 조선족 등을 통해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평균 29.3%로 인터넷이나 은행을 통해 보내는 일반 송금보다 10배가량 높습니다. 북한 내 가족에게 $1,000를 보내면 $300는 중개자의 몫이란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 임순희 북한인권기록보전소장은 탈북민들의 송금이 북한 내 가족의 경제와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 된다고 말합니다.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특히나 가족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그 수수료가 떼이고 뭐 일부 그 뇌물로 받쳐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 전체 생활에 그런 큰 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장마당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일부분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유엔사나 국제개발농업기금에 따르면 탈북민처럼 조국을 떠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개발국 출신 해외 이주민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송금액이 가족 생계의 60%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크게 기여한다고 길버트 응흥보 국제개발농업기금 총재는 지적합니다. 임순희 소장은 북한은 특히 이런 탈북민들의 송금이 경제뿐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 가족의 형기를 낮추거나 구금자를 석방하는 생명의 도구로도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송금은 또 북한인들의 대남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0.4%가 대북송금을 통해 한국 사회를 동경한다고 답했고 14.8%는 탈북 의식을 높인다고 답하는 등 71.8%가 송금이 북한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임 소장은 하지만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잘 살고 여유가 있어 송금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북한 내 가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소득 수준은 일반 국민의 6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임 소장은 지적합니다.
점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는 일단은 추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내용상에서 어떤 이분들이 받는 급여 문제라든가 그 차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의 한 65% 정도의 수입을 얻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시설이나 어떤 뭐 교육에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은 별로 느끼시지 못하시지만 고용에 있어서 차별은 있다라고 아주 값이 높게 나오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설문 대상자 중 취업자 244명의 월 평균 소득액은 미화로 $1,700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5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가족 수입이 월 평균 $1,000 이하인 가정이 32%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의 75%가 여성이고 전문직이 적은 데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취업자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사업과 서비스 업종이 33%,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 도소매업, 건설업 종사자가 15에서 17%로 비슷했습니다. 여성은 사업과 식당 종업원 등 공공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55%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국 생활 만족도는 아주 만족한다는 28%, 약간 만족 41% 등 긍정적인 답변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영어 등 자녀 교육이나 더 나은 삶과 복지, 또 너무 경쟁적인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재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탈북민이 24%에 달했습니다. 탈북민이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냐는 질문엔 18.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80.9%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차별이 크다는 응답은 44.9%에 달해 사업장 안에서의 임금과 처우 등 보완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과거 청산을 북한에 적용한 질문엔 응답자의 53.4%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향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해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이 앞으로 남북통합 등 전환기 과정에서 보복과 처벌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가해자들이 향후 처벌을 우려해 침해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북한 거주 당시 한국 등 외부 정보를 접해본 응답자가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보 입수 경로는 CD알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USB가 27%, 라디오 26%, TV 23% 순이었습니다. 이런 외부 정보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했던 응답자의 47%는 이후 한국 사회에 호감이 생겼고 38%는 탈북 의식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선전 교육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분별하는 비교 안목이 생겼냐는 질문에 30%가 그렇다고 답했고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다는 응답도 19%에 달했습니다. 임 소장은 탈북민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어려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했던 체제하고 나만의 체제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속에 보이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쁜 남자 여자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내주는 그 송금의 금액의 무게가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큰 노력,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이곳에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사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지만 모든 게 저절로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한 탈북민 지원단체가 지난 10여 년간 1,000명의 탈북민을 구출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니 was born in a small town in North Korea. When he was very young, his father left, leaving his grandmother and mother to raise him alone.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생각하고 다시 열흘 동안 중국에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탈북했는데 그 생각이
돌아온다던 어머니는 다섯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7살 소녀는 불안감에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떠다니는 이름 모를 시신들도 보았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어머니를 찾아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 눈 감는 순간에 할머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할머니 제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난 2006년 미국의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는 중국에서 데니를 만났습니다. 데니의 탈북 과정과 미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감성적으로 담은 링크의 이 동영상은 링크와 데니의 첫 만남과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Is that crazy? Looking at Korea?
Yeah.
First time?
That's my first time.
First time since what?
First time to see it.
링크가 1년 넘게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데니를 중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게 도와줬고 2007년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보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른을 넘긴 데니 리 씨는 링크의 첫 구출 활동을 통해 자유를 찾은 탈북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초청으로 납북자 문제 관련 행사에서 미국 생활과 북한 인권에 대해 발언했던 데니 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현재 또 다른 꿈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007년 데니 씨와 함께 미국으로 온 또 다른 탈북민 청년. 올해 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에 채용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셉 김 인권담당 보좌관입니다. 링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조셉 김 씨에게 링크의 탈북민 1,000명 구출 소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조셉 씨는 당시 링크를 설립한 에드리안 홍 회장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 말고도 여러 명 같이 있었는데 보러 왔을 때 저 한 명 한 명 어떻게 그 중국까지 탈출은 어떻게 했는지 뭐 그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옷 입고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좀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조셉 씨는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연변에서 심양까지 이동하고 미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링크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저기 연변 지방에서 심양까지 무사히 내려다가 심양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사고 없이 무사히 저가 포함된 그룹을 영사관까지 데려가 주신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는 미국 내 탈북난민 입국을 가능하게 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숨은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전 미국 내 한인 1세와 1.5세 청년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 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를 여는 등 북한 인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링크는 미국 내 활동뿐 아니라 지구촌 청년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본부와 한국 지부를 통틀어 30명의 직원을 둔 민간단체로 성장한 링크가 전 세계 청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건 지난 2009년. 링크의 웹사이트에는 지난 2009년 100명의 탈북민을 구출한다는 목적에 The 100라는 이름의 첫 기금 마련 캠페인을 링크가 시작했고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모인 4만 달러의 기금으로 8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한 정글을 거쳐 청년들과 어린이, 노부부 탈북민이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까지 1,000명의 탈북민들이 링크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은 지난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17년을 어려웠던 시기로 꼽았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까지 가고 뭐 그 유난 그 도라든지 제일 남부 서남부 그쪽인데 거의 중국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이제 발목 그 잡힐 때 그게 보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깝고 거의 자유를 찾았는데 잡히면 뭐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지난해 링크를 통해 구출된 탈북민 수는 326명이었는데요. 16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박 지부장은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서는 북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랑 같이, 저희랑 함께 한국이랑 미국에 잘 종착하신 많은 그 1,000명 넘는 탈북 난민들, 탈북하신 분들께 제일 감사드리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분명하지만 제일 어렵고 제일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약간 적실한 그 순간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의 그 탈북 루트를 탈북 선을 그 믿어주시고 저희랑 함께 안전하고 자유를 찾아와 주시니까.
박 지부장은 탈북민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인원수나 구성원은 밝힐 수 없지만 조력자인 조선족이나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중국과 동남아 현지에서 다양한 경로를 확보했고 안전한 구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몇 명을 구하는지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1인 구출 비용은 대략 2,0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달러가 넘는데요. 박 지부장은 링크가 구출한 사람들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 후 재정착에 첫 1년이 중요하기에 정보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존감,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 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집중해서
링크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멘토링을 받았던 조셉 씨는 미국에서의 지난 12년이 부모님과 북한에서 살았던 12년 세월과 같다며 링크와의 관계는 가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한 아이에게 또 청년에게 꿈을 꿀 수 있게 또 그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꿈이 없어서 꿈을 못 꾸는 것보다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꾸는 상황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꿈을 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그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야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신 게 가장 큰 힘이었죠.
조셉 씨는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역할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세상이 바뀔까라고 한 번쯤 질문도 해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구해주신, 구출해주신 수많은 생명들, 영혼들은 그분들의 삶은 바뀌었다는 것에는 주저함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3월 8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한 방직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달라며 파업을 시작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치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고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시위 행진을 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위는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2월에 발발해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축출되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뒤 레닌과 트로츠키 등이 주도하는 볼셰비키가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봉제 산업 여성 근로자들은 미성년자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미국 사회당 여성들은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됐고 그 이듬해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만나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뉴스 속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 따라잡기까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함께 하시면 미국과 세계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